This program is provided by lawyer Kyungjin Kim.
지금 눈을 감고 그 중국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의 정보과, 그러니까 IT 부서 사무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까우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공기를 꽉 채우는 서버의 그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알림음들이 막 들리실 겁니다. 방 한가운데를 보면 한 직원이 두 개의 커다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아주 정신없는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 직원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쓱 들여다본다면 아주 기묘하고 상반된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어떤 작업들이죠?
왼쪽 화면에서는 병원 전체의 그 방대한 데이터를 중국산 서버로 통째로 옮기는 엄청나게 거대한 인프라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오른쪽 화면에서는 AI 코딩 비서가 끝도 없이 새로운 코드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와, 진짜 극과 극의 작업이네요. 인프라 이전과 AI 코딩이라니.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모니터 앞에 풍경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인 김경진 님께서 공유해 주신 방대하고 흥미로운 현장 자료들을 바탕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그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중국의 병원들이 대체 어떻게 AI랑 그 자국산 인프라를 활용해서 끝도 없는 데이터의 산,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샅샅이 추적해 볼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그냥 기술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무슨 새로운 기술을 쓴다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들이 환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병원의 무대 뒤편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놓고 있는지 파헤칠 거고요. 또 이 거대한 움직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줄 수 있는지 그 깊은 곳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 IT 부서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 고쳐주고 랜선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제 컴퓨터 좀 봐주세요. 이런 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 저 직원의 모니터 앞은 전혀 다릅니다. 국가적인 데이터 보안이라는 그 거대한 흐름과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최전선이거든요.
최전선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당장 처리해야 할 가장 까다로운 첫 번째 임무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환자 데이터 청소, 그러니까 비식별화 작업이죠.
아, 비식별화예요? 환자 개인정보 지우는 거 말이죠?
맞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그 베이징대학교 안병원의 사례가 이 복잡한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1976년 개원한 이 병원은 중국 의료 시스템에서 최고 수준을 의미하는 3A 등급의 종양 전문 병원입니다.
3A 등급이면 중국 전역에서 중증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곳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매년 쌓이는 전자 의무 기록이나 검사 보고서, 그리고 의료 영상 같은 데이터의 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거대한 데이터 더미 안에 환자의 이름이라던가 주민등록번호, 또 주소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가 곳곳에 콕콕 박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랑 데이터보안법이 연이어 강력하게 시행됐거든요.
아, 법적으로 묶여버렸군요.
네, 그래서 병원들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의학연구나 AI 학습용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이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지워야만 하는 아주 엄격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된 겁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걸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지웠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엔 다 사람이 했죠.
아니, 근데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이름 하나 지우고 주소 하나 확인하는 데만 몇 주씩 걸렸을 텐데 그럼 연구 자체가 엄청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생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도입했던 게 바로 규칙 기반, 즉 룰 베이스 시스템이었습니다.
규칙 기반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게 말 그대로 컴퓨터한테 특정 패턴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찾게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는 18자리 숫자니까 18자리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가려라. 이런 식이죠.
단순하네요.
네. 근데 의료 현장의 데이터는 그렇게 통제된 환경에서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혈액검사지 양식 다르고 수술 기록지 다르고 심지어 의사들마다 타이핑하는 습관이나 약어를 쓰는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는 건 융통성이 전혀 없는 돋보기 같은 거네요.
오, 돋보기요?
네. 제가 그 돋보기한테 문서에서 정확히 사과라는 단어를 찾으라고 명령하면 딱 사과라는 두 글자만 찾는 거죠.
그렇죠. 융통성이 없으니까요.
문서에 풋사과나 아오리 사과, 심지어 오타가 나서 사과 아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잖아요. 의학 용어랑 환자 기록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런 답답한 돋보기로는 도저히 그 많은 변수를 다 잡아낼 수가 없었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의료 영상에 찍힌 글자들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죠.
아, 사진 속에 있는 글자요?
네. 영상 구석에 삐뚤어져서 찍힌 환자 이름이나 병원 마크를 규칙만으로 지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결국 베이징대학교 암병원은 그 한계를 인정하고 AI 기반의 비식별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드디어 AI가 등판하는군요.
네, 여기에는 딥러닝, 자연어 처리, 개체명 인식 기술, 그리고 요즘 핫한 대규모 언어 모델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와, 그냥 다 갈아 넣었네요.
한마디로 문맥을 이해하는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돋보기 비유처럼 단순히 사과라는 글자만 찾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쭉 읽고 지금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도 사과의 한 종류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똑똑한 조수를 시스템에 앉힌 셈이죠.
오, 훨씬 낫네요.
게다가 이미지 속 글자를 읽어내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도 AI랑 결합해서 훨씬 정교해졌고요.
아니, 근데 제가 제공된 프로젝트 타임라인을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이 프로젝트가 1단계당 2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1단계가 2022년 6월 24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진행됐고요. 2단계가 2023년 10월 18일에 시작해서 2024년 5월 15일까지 이어졌더라고요.
네, 날짜가 아주 정확하네요.
잠깐만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무려 4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이건 AI 시스템이 한 번에 뚝딱 완성되는 마법 지파이가 아니라는 뜻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1단계 결과를 실제 현장에 딱 적용해봤더니 놓친 정보가 수두룩하다거나 반대로 지우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학적 수치까지 싹 지워버리는 오류가 발생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그 4개월의 공백기는 AI 도입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무리 대규모 언어 모델이 뛰어나다고 해도 생명과 직결된 의료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한번 실수하면 큰일 나죠.
게다가 법적 처벌이 뒤따르는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AI를 100% 신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 자료를 봐도 결국 AI가 다 처리한 후에도 사람의 최종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떡하니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간의 역할이 과거처럼 직접 데이터를 지우는 단순 작업자에서 이제는 AI가 제대로 지웠는지 검사하는 검토자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결국 최종 책임의 무게는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아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과거의 개인정보를 깨끗하게 지워내고 정제된 데이터를 쫙 얻었다면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 데이터로 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로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저장성에 있는 타이조우 언저의료센터의 사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조우 언저의료센터요? 베이징의 암병원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베이징의 병원이 과거의 데이터를 지우는 데 집중했다면 타이조우의 이 병원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아예 틀었거든요.
오, 미래 예측이요?
네, 이 병원은 의료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의료사고 및 부작용 예방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병원 시스템은 철저하게 사후 대응 구조잖아요. 환자한테 약물 부작용이 생기거나 낙산사고 같은 게 빵 터지면 누군가 그걸 발견하고 시스템에 보고를 해야만 그제야 병원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당장 환자 돌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보고를 제때 못하거나 아예 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언저의료센터는 저장대학교 컴퓨터 혁신기술연구소랑 산학 협력을 맺고 이 수동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스마트 위험 예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조짐이 딱 보이면 AI가 미리 경고를 왱왱 보낸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근데 병원 현장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은데 대체 어떤 원리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지 쉽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의 결합입니다. 지식 베이스, 대규모 언어 모델, 그리고 지능형 에이전트죠.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언저 의료센터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2006년부터 무려 20년 가까이 꼼꼼하게 축적해온 10만 건 이상의 이상 반응 데이터였죠.
10만 건이요? 와, 엄청난 양이네요.
네. 이 방대한 과거의 실패와 사고 기록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 즉 일종의 거대한 도서관으로 쫙 구축을 한 겁니다.
아, 실패의 도서관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나 처방 내역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상황 보고서 초안을 먼저 싹 작성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능형 에이전트라는 능동적인 프로그램이 이 초안을 들고 과거 10만 건의 데이터 도서관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대조를 하는 겁니다.
오, 직접 비교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잠깐 지금 이 환자한테 투여된 약물 조합이랑 혈압 변화 패턴을 보니까 5년 전에 큰 부작용을 일으켰던 케이스랑 90% 일치해 이러면서 위험 신호를 미리 올려주는 그런 놀라운 메커니즘이죠.
와, 시스템의 논리 자체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과거의 그 방대한 실패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험을 감지한다는 건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듣고 계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주 강한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아무리 20년치 10만 건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말이죠. 의료 현장의 상황은 매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체질도 다르고 기저질환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공된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근데 이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고를 예측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률 수치가 전혀 없어요.
아,
더 중요한 건 AI가 위험해 하고 경보를 울렸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아니었던 오작동, 그러니까 가짜 경보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날카로우시네요.
만약에 AI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삑삑 가짜 경보를 울려댄다면 가뜩이나 피로에 지친 의사들은 결국 아, 시끄러워 하면서 그 알림 시스템을 아예 꺼버리지 않을까요? 양치기 소년처럼요? 네, 그 부분이 바로 현재 의료 AI가 넘어야 할 가장 크고 험난한 산입니다. 자료에 구체적인 실패율이나 오작동 수치가 쏙 빠져 있다는 것은 이 시스템이 아직 현장에서 완벽하게 신뢰받는 단계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임상 테스트를 거치면서 튜닝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아,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대규모 언어 모델만 단독으로 쓰지 않고 굳이 복잡한 지식 베이스랑 지능형 에이전트를 덧붙인 이유도 생각해봐야 해요.
이유가 뭔가요?
언어 모델이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현상을 막고 오직 병원의 실제 과거 데이터에 근거해서만 경고를 내리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꽉 걸어둔 것이죠.
아, 거짓말을 못하게 막아둔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 시스템이 현장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고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베이징대학교 안병원이나 그 저장대학교랑 협력하는 언저의료센터처럼 돈이 막 넘쳐나고 20년치 데이터가 쌓여있고 유능한 연구진이 척척 붙어있는 대형 병원들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낼 겁니다.
네, 여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전역에 있는 서만한 평범한 병원들도 상황이 과연 같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선을 좀 돌려서 하루하루 시스템 유지하기도 벅찬 지역 중소병원들의 서늘한 현실로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맥락에서 황아오라는 전문가가 중국병원협회 정보관리전문위원회 칼럼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이게 아주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황아오의 칼럼은 중국 의료계의 극심한 양극화를 아주 뼈아프게 짚어냅니다. 그는 2016년 허난성의 한 2급 A등급 병원 사례를 언급하는데요.
2급 병원이면 지역사회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병원에 전체 전산망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과 직원이 단 1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1명이요?
네, 이른바 1인 정보과라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였던 거죠.
아니, 잠깐만요. 종합병원 전체 IT를 혼자서 다 감당한다고요? 의사들의 시스템 에러, 불만부터 보안 점검, 데이터 백업까지 혼자 다 한다는 건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황아오는 오늘날 지역에 있는 기층 병원들의 현실도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직도 열악하군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보안 규제는 대형 병원이나 중소병원이나 똑같이 쏟아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높은 연봉을 주고 고급 개발자를 데려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첩첩산 중이네요. 바로 이 척박한 현실 속에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AI 기반의 가상군단, 버추얼 리전이군요.
네, 구원투수처럼 등장했죠.
저는 이 가상군단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쪼들리는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월급도 한 푼 안 줘도 되고 밥도 안 먹고 24시간 불만 없이 코드를 짜내는 완벽하고 무한한 인턴 부대를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 가상군단의 확산 속도는 그야말로 폭발적인데요. 그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2026년 초에 공식 명칭을 확정한 오픈클로라는 오픈소스 엔진입니다.
아, 예전에는 클라우드봇 몰트봇이라고 불렸던 그거요?
네, 맞습니다. 이 엔진은 개발자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GitHub에서 단 3개월 만에 별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기술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엄청난 속도죠.
3개월 만에 10만 개면 정말 파급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에 중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참전하면서 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킴이라는 곳은 키보드를 칠 필요도 없이 그냥 음성 명령만으로 작동하는 키미 클로를 내놨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클라우드 공룡들은 자사 플랫폼에 클릭 한 번만 딱 하면 이 AI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제공된 자료를 보다가 제 눈을 가장 의심하게 만든 수치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어떤 수치였죠?
바이두가 이 AI 서비스의 첫 달 사용률을 단 1펀으로 낮추는 프로모션을 했다는 대목이요. 1펀이면 우리 돈으로 2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냥 공짜라는 뜻인데?
맞아요. 그냥 무료죠.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지역 병원들의 시스템 안에 자신들의 클라우드랑 AI를 심어놓고 보겠다는 거대 기업들의 아주 공격적인 플랫폼 장악, 이른바 락인 전략의 생생한 현장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단 발을 들이게 하려는 거죠. 게다가 칭마오 스마트라는 회사의 행보도 정말 놀라운데요. 화웨이 어센드 칩에 최적극화된 버전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업무용 메신저인 딩톡이나 위챗 워크에 이 AI를 아예 연동시켜버렸습니다.
메신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의 크자도 모르는 일반 병원 행정 직원이 그냥 자기가 매일 쓰는 메신저 창에다 대고 환자 청력 평가하는 프로그램 좀 만들어줘 이렇게 자연으로 툭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쫙 짜준다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실제로 황하오와 슈웨이가 이 방식으로 청력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죠.
이거는 정말 개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인간이 컴퓨터의 언어, 저니까 코드를 뼈빠지게 배워서 점 하나, 괄호 하나까지 일일이 타이핑을 해야 했잖아요.
네, 오타 하나만 나도 에러나고.
하지만 이제는 인간이 일상적인 언어로 요구사항만 툭 던져주면 AI가 코드를 생성하고 인간은 그 결과물을 검토만 하는 시대로 진입을 해버린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기술이죠.
와, 듣기만 해도 환상적이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월급 안 받는 이 완벽한 AI 인턴들이 메신저 창에서 기가 막힌 코드를 짜준다고 쳐보죠.
네.
그런데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아주 작은 시스템 충돌 하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AI가 짜준 코드를 병원의 기존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떡하니 연결하려면 까다로운 보안 심사도 거쳐야 하고 데이터가 엉키지 않게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정교하게 손봐야 하잖아요. 결국 AI가 만들어낸 이 복잡한 코드가 안전한지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시스템에 얹힐 진짜 고급 인력은 여전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뼈를 때리는 지적이네요.
인턴 100명이 코드를 산더미처럼 쏟아내면 뭐합니까? 그걸 꼼꼼히 검토하고 승인해줄 시니어 개발자가 그 1인정 복가에는 애초에 없는데요. 가상군대한 단순히 코딩 작업의 속도만 높여줬을 뿐이지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책임질 진짜 인력이 부족하다는 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 모순이 앞으로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일으킬 겁니다. 코드 작성의 장벽은 확 낮아졌지만 그 코드를 검증하고 보안 배포하는 장벽은 오히려 훨씬 더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뒷감당은 누가 하냐는 거죠.
아무리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원클릭 배포 기능을 편리하게 제공한다고 해도 결국 기존 병원망이랑 연동하는 과정에서 뻥뻥 터지는 충돌은 현장의 IT 직원이 땀 흘려가며 해결해야 합니다. 황하오의 칼럼이나 기술 기업들의 발표 자료를 보면 AI의 코드 생성 능력은 막 엄청나게 찬양하지만 정작 그걸 실제 병원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과정의 험난함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말을 싹 아끼는 경향이 짙습니다.
듣고 보니 참 씁쓸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중국 병원의 IT 직원들을 진짜로 짓누르는 어마무시한 작업은 따로 있습니다.
아직 더 남아있나요?
네. AI 프롬프트 다루는 법 익히고 그 수많은 코드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저희가 맨 처음에 상상했던 그 서버실 풍경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니터 두 개요.
아, 네. 왼쪽 화면에서 인프라 옮기고 있었죠.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프라. 즉 병원 시스템이 딛고 서 있는 그 기반 땅 자체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작업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른바 자국산 인프라 교체 움직임이군요.
네, 이게 그냥 윈도우 업데이트하듯 단순한 소프트웨어 교체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베이징 지수이탄 병원은 여러 캠퍼스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던 글로벌 기술인 VMware vSphere 가상화 시스템을 중국산 기술로 전면 교체해버렸습니다.
전체를 다요?
네.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 총병원은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자국산 인프라 위에 새로 지어올렸고요. 광동성인민병원 역시 정보통합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싹 업그레이드했죠.
와, 이건 뭐 병원의 뿌리를 뽑아서 다른 흙에 다시 심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게 미국의 기술 제재가 심해지고 데이터 안보의 중요성이 훅 커지면서 핵심 인프라를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국가적인 거시적 안보 전략이 병원 현장까지 그대로 내려온 결과입니다.
제가 이 답답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승객, 즉 환자 데이터를 꽉꽉 채워 태운 비행기를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네, 비행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관제탑에서 자, 지금부터 최신 AI 내비게이션 사용법을 빨리 익혀서 비행 경로를 스스로 코딩하세요. 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죠.
이것도 벅차 죽겠는데 동시에 아, 그리고 비행기가 지금 시속 800km로 날아가고 있는 와중에 외국산 비행기 엔진을 떼어내고 국산 엔진으로 당장 교체하는 작업도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꼴입니다.
와, 공중분해 안 되면 다행이네요.
제 말이 그겁니다. AI 도구를 다루려면 사람의 일상 언어를 AI가 찰떡같이 알아듣게 잘 입력하는 프롬프트 능력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말귀를 알아듣게 지시해야 하니까요.
반면에 서버 인프라를 뜯어고치고 VMware 시스템 같은 걸 교체하는 건 하드웨어 장비, 물리적으로 만지고 네트워크 라우팅 뚫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바닥부터 꿰뚫고 있어야 하는 완전 하드코어한 엔지니어링 기술이거든요.
두 개가 요구하는 영역이 완전히 극과 극이죠.
맞아요. 요구하는 뇌의 근육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일인데 이걸 가뜩이나 인력도 없는 병원 IT 부서에서 동시에 꾸역꾸역 진행하고 있다는 게 와, 정말 경이로우면서도 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환장의 직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기존 시스템에 있던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새로운 자국산 시스템으로 단 1바이트의 유실도 없이 옮기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거든요.
한번 실수하면 데이터 다 날아가니까요.
네, 하지만 각 병원들이 뽐내듯 발표한 성과 자료들을 보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자국산 인프라로 전환했다 이런 빛나는 결과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 이질적인 두 가지 거대한 압박 속에서 IT 부서 직원들이 얼마나 뼈를 깎으며 갈려 들어갔는지 그 눈물겨운 험난한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이고 무리한 작업들이 중국 전역의 병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빵빵 일어나는 걸까요? 중앙정부에서 노예병원 오늘부터 무조건 이 회사 서버 쓰고 저 AI 프로그램 당장 도입해 하고 제품명까지 콕 집어서 강제로 내려보낸 건가요?
자료를 보면 꼭 그런 하향식 강제 구조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거대한 규칙이나 국가안보의 큰 방향성은 국가가 제시를 하죠. 하지만 그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철저하게 각 병원의 예산과 역량에 맡겨져 있는 구조입니다.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본이 넉넉한 베이징대학교 안병원 같은 곳은 엄청난 돈을 들여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법을 준수하는 거고요. 돈이 없는 허난성의 중소병원들은 아까 말한 1펀짜리 클라우드 서비스나 오픈소스 AI를 꾸역꾸역 끌어다 쓰면서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생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야생 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특정한 AI 도구나 인프라 시스템이
중국 전역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확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개별 병원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거대한 허브, 즉 협회의 역할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국병원협회 정보관리전문위원회, 줄여서 CHIMA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조직의 움직임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아, 그 협회요?
아까 우리가 감탄하며 살펴본 언저의료센터의 AI 위험 예측 시스템 있죠? 그게 2026 병원 신흥 기술 혁신 애플리케이션 후보 리스트에 당당하게 오릅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황하오의 그 눈물겨운 1인 정보가 컬럼이랑 오픈클로우 도입 사례 같은 것들이 전부 이 협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 꿀팁 공유방 같은 거네요.
네, 병원들이 각자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어낸 실험적인 시도들을 협회가 한 대에 싹 모아서, 자, 여러분, 예산이 부족하십니까? 그럼 이 병원처럼 오픈소스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하고 다른 병원들에게 모범 답안이자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모범 답안을 뿌리는군요.
네, 이 거대한 지식 공유 생태계가 개별 병원들의 자잘한 혁신을 국가적인 큰 트렌드로 확산시키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을 공유하는 생태계.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통찰인가요?
CHIMA 같은 협회가 무대 위로 떡하니 올려서 사람들에게 박수치며 보여주는 건 결국 예쁜 포장지가 싹 씌워진 성공 사례들 뿐이라는 겁니다.
아, 핵심을 찌르셨네요.
그 화려한 레퍼런스만 보고 다른 중소형 병원들이 와, 우리도 클릭 한 번으로 저 AI 당장 도입하자 하고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성분 사례 이면에 까맣게 숨겨진 수많은 실패율, 가짜 경보 때문에 의사들이 겪는 미칠 듯한 피로도, 혹은 초기 도입 과정에서 기존 환자 데이터가 몽땅 날아가 버릴 뻔했던 아찔한 위기들, 이런 건 결코 협회의 그 빛나는 모범 답안에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 화려한 기술적 서정치 이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이른바 생존자 편향의 오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거대한 본질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본질이요? 뭔가요?
바로 인간의 역할이 무언가를 땀 흘려 직접 만들어내는 창조자에서 이제는 AI가 만들어낸 복잡한 결과물을 심사하는 검토자로 강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데이터를 지우는 일이든 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일이든 메신저에서 코드를 짜는 일이든 간에 결국 인간은 마지막에 서류에 도장을 딱 찍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자리에 남겨지게 된 거죠.
무거운 책임만 남았네요.
하지만 제공해놨던 자료를 뒤져봐도 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AI가 만들어낸 그 엄청나게 복잡하고 방대한 결과물 속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날카롭게 찾아낼 수 있는 그 고도의 검토 능력은 대체 병원에 한정된 인력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훈련받고 갖출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숨가쁘게 파헤쳐본 이 기록들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지루한 역사가 아닙니다. 중국 병원의 IT 부서는 단순히 서버선이나 고치던 그 먼지 쌓인 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AI라는 펄떡이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동시에 국가의 거대한 데이터 인프라를 바닥부터 다시 세우고 있는 최전선의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네, 정말 총성 없는 전쟁터죠.
그들은 비행기를 몰고 생생 날아가면서 동시에 엔진을 국산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쉴 새 없이 코드를 쏟아내는 AI 인턴들의 결과물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과 엄청난 모순 속에서도 그들은 생존을 위해 앞으로 꾸역꾸역 전진하고 있죠.
대단한 투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 너머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AI를 지켜보며 여러분이 한 번쯤 깊게 고민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과거의 개발자들이나 IT 직원들은 코드를 한 줄 한 줄 땀 흘려 직접 짰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인프라를 낑낑대며 구축하면서 뼈아픈 실패도 겪었고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전체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채는 깊은 내공을 쌓았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짬바, 즉 경험치죠.
그런데 마냥 앞으로 AI가 모든 초기 코드를 알아서 척척 다 짜주고 사고 분석 초안을 5초 만에 대신 써주고 우리 인간은 그저 편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서 그것을 검토만 하는 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좀 무서워지는데요.
바닥부터 흙을 묻혀가며 스스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해 본 적이 없는 이 다음 세대의 인류는 과연 AI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시스템에 아주 깊은 구조적 오류를 찾아낼 능력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맞아요.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밑바닥의 뼈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완벽하다고 깐깐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인류가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윙윙거리는 병원 서버실의 두 모니터 사이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사투는 어쩌면 우리 인류가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직관과 통찰이라는 가장 중요한 감각마저 AI에게 완전히 아웃소싱해버리고 있는 거대한 실험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집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This program is provided by Lawyer Kyung-jin Kim.